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전 세계 우방국들이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북한의 중대 위협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불안정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금융 거래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거래를 감추기 위해 국영 금융기관과 위장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미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제3국의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유엔에 시리아 봉쇄 지역의 공중 지원 방식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시리아 정부가 국제사회와 지역 열강들이 동의한 시한인 어제까지 고립된 시리아 주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다라야 지역 주민 4천여 명은 지난 2012년부터 내전에 따른 봉쇄로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 차량이 어제 다라야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소량의 의약품만 전달했을 뿐 식량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내일 회의를 소집하고 시리아 봉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중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일 의회가 오늘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투르크인에 의해 살해된 아르메니아인 사건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족의 후예 국가인 터키는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일 독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양국 간 외교, 경제, 정치, 군사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전쟁 중이던 지난 1915년과 1917년 사이 150만 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인 수십만 명이 사망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집단 학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이슬람교의 최대 행사인 하지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 순례자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슬람교 성지 사우디 메카에서 하지 행사 도중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지 기간에는 무려 2,42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행사에 참석했던 이란인도 400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이드 오하디 이란 성지순례기구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행동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하디 의장은 사우디 측이 순례자들을 위해 이란이 요구해온 이동진료소 규모를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이후 이란은 사우디 측에 추가 안전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주 예정된 2차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지역에 이번 주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물살에 휩쓸리고 주민들은 주택 지붕 위로 긴급히 피신했습니다.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인 바바리아 마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1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당국은 세느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수미터가량 상승함에 따라 제방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1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어젯밤 정부군이 출동해 알샤바브 무장 반군들과 호텔 객실을 오가며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는 일전에도 종종 호텔을 공격한 뒤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최근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알샤바브는 올해도 민간인과 유엔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보안군 등 수백 명을 살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올 들어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중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 지방,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끈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방중 소식을 전하는 양국 매체들은 온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방중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2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조 대변인은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북한 외교 사령탑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한 뒤 2일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면담 내용에 대한 북중 양국 매체들의 보도 내용이 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이 북한 당국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확인한 병진 노선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알린 점에 강조를 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시 주석이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 대해 양국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위한 훌륭한 전통을 다시 보여주었다며 양국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가운데 북중관계 중요성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발언을 집중 부각시킨 겁니다. 반면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북중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시 주석의 언급들을 소개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함께 다뤘습니다. 신화통신은 1일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행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시 주석의 언급도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측의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양국 매체 보도 내용의 이런 차이는 이번 면담에서 북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북한으로서는 7차 당대에서 일단 이 병진 노선에 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국 측에게 또 국제사회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아마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리 부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도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이 명시적으로 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표면화시켜가지고 북한을 궁지에 몰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북한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북한과의 어떤 회유, 설득, 뭐 이런 어떤 레버리지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 관리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압박 일변도로 북한을 다루기보다는 북핵 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이번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 대표단을 직접 만난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양국 정상회담과 같은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면서 북중관계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양측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소장입니다.
It may reflect that China again thinks that maybe it's possible to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 다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북중관계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 대표단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Beijing is sending a signal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not as bad as the outside spectators have perceived.
중국은 핵 문제를 북중관계의 여러 사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국 관계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 강조하려 했다는 겁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연구원은 지역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중국에 건강한 북중 관계는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회동은 중국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대북 관계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박사 출신인 한국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상임연구위원은 북중 간의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관례적 방문을 통해 정상적 관계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정책 하에서 그리고 최근 조금 핵실험 뒤에 약간 삐걱거렸던 그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이번에 이러한 관례적인 방문을 이용해 가지고 북중관계 다시 이제 원래적인 그런 정상적인 트랙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이게 완전하게 정상으로 오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이제 중국적 입장이나 아니면 북한 정책에서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뭐 과정의 일부분.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 면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쌍방간의 전통적인 관례를 강조했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 역시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당 관계 회복을 통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은 7차 당대회 결과와 의미를 관례적 차원에서 중국에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북중관계가 당장 급진전되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단기간에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선 선임연구원은 핵실험을 계속하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는 게 중국의 부담이지만 김 위원장이 실제로 중국 방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verify that Kim Jong-un really wants to visit Beijing. We assume that he wants to visit Beijing.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방중 의지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지난 3년간의 외교적 강경 행보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정말로 방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또 중국 역시 북한 수뇌부가 중국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외부의 시각처럼 비핵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입장과 체면을 존중하는지에 더 달려있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핵실험을 했지만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며 중국이 전통적으로 핵과 북중 관계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성현 연구위원은 리수영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당장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이수영 방문으로 해서 원래 정상적인 트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지금 상당한 그런 지금까지 한 3, 4년간의 그런 서로 간의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한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어떤 허용하는 그런 기준점, 즉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어떤 의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적어도 상징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수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김정은이 방중한다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초기 이른 단계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에 아주 막혔던 그런 하수도가 지금 물꼬가 트인 것처럼 양중 간에 이번 이수용 방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이레벨 비지스 서로 간에 있으면서 그런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어떤 방중 논리가 서로 그 조건이 어떠한 프라이스를 내면 방중이 가능할 것인가 어떠한 또 리워드를 줄 것인가 라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요.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거나 핵개발 동결 혹은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중국이 그의 방중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아직 완전히 공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first issue is whether or not Kim Jong-un can afford to leave North Korea. Yeah, I think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n't whether or not China would impose demand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or not Kim Jong-un can afford.
중국의 입장과 김 위원장의 방중 의지 등 모든 가능성에 앞서서 김정은이 북한을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사례 등을 볼 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앞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앞당길 반전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의 입장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방중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중국에 제시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 4월 27일과 8일 이루어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사일 발사 시도는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몇 차례 실패한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가 북한의 핵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올 들어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또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을 통해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의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미 애국법 311조에 따른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최종 확정되면 제3국은행의 미국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른 겁니다. 지난 2월 발효된 이 법은 재무부가 180일 안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우려 대상국일 경우 특별 조치를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회원국들에게 90일 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아담 수빈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미국과 안보리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제기하는 중대한 위협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금융거래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빈 차관 대행은 또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라며 다른 나라 정부와 금융당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국영 금융기관과 위장 기업들을 이용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거래를 하고 있고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해 거의 또는 전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이 미국의 사법, 금융당국의 거래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고위관리들의 불법, 부패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이 같은 결정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미국의 환 대리 계좌를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중단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이번 자금 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라 대북 제재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막아 대외 무역에 큰 부담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조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북한을 압박을 해나가는 데서 좀 더 촘촘하게 금을 짤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대외무역상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최 부원장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김 위원장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는 2중 3중으로 북한 제재가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2중 3중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다른 국가들이 그런 그 북한하고의 금융 거래 행위를 하고 싶어도 좀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오죠.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보다 3개, 4개의 제도가 있으면 그걸 위반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저 2중, 3중이 제재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 선박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선박은 무조건 조사하거나 아예 입항을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됐다는 VOA의 보도와 관련해 각국에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It is therefore critical for all member states to uphold this obligation, including by conducting thorough inspections of the cargo in their territory aboard DPRK flagged vessels.
유엔 회원국들이 룡니모와 같은 북한 국적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룡니모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27척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달 21일 오후 5시 31분 필리핀 낙사사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드러낸 사실이 VOA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 모두 발이 묶였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1일 발언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북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o avoid this situation altogether, we strongly urge all states to deny DPRK-owned, controlled, flagged, or crewed vessels port entry.
미국은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은 물론 북한 선적 혹은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을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행 지침까지 제공했습니다.
Vessels can change name and ownership, b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number cannot change. Member states should review the IMO numbers of vessels attempting to enter their ports.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 번호인 국제 해사 기구 IMO 등록 번호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앞서 4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설정되자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회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안보리 결의 2705-18항에 명시된 대로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해야 할 뿐 아니라 22항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해군의 환태평양 훈련전대가 이달 말 시작하는 2016 환태평양 훈련, 이른바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현지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해군 환태평양 훈련전대가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가족과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했습니다. 환태평양 훈련전대는 해군 특수전단 2개 팀과 해병대 1개 소대를 포함한 해군과 해병대 장병 7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해군 훈련전대에는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4,000톤급 구축함인 강감찬함, 그리고 1,200톤급 잠수함인 이역기함 등 함정 3척과 함께 P-3 해상 초계기 1대, 그리고 링스 해상 작전 헬기 2대 등 수중과 수상, 공중 입체 전력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개국이 참가해 전술 훈련과 자유 공방전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27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훈련은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유도탄 실사격 훈련 등 계획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전술훈련과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자유공방전으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6개국 함정 8척으로 구성된 원정 강습단의 해상전투 지휘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06년부터 다국적군 수상전투단의 지휘관 임무 수행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다국적군 상륙함에 편승해 공중돌격 등의 상륙작전을 수행하며 해군 특수전전단특임대는 선박장악과 폭발물 처리 훈련에 참가합니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함은 림팩 훈련이 개시되기 전 미국과 일본 해군 이지스함과 함께 별도의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탄도탄 추적과 정보 교환 능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들이 해상 교통로 보호와 연합전력의 상호 작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경련제로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당국의 자체 통계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이후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보건성과 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2014년에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26.7명에서 2010년 25.7명으로 줄고 2012년에는 22.7명으로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사망도 2008년 19.3명에서 2010년 18.8명, 2012년 16.7명, 그리고 2014년에는 14.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영유아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한 것은 북한의 공중보건정책과 열심히 일한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시작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평양의 옥류아동병원과 지방병원들의 소아과를 연결한 것이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산모 사망률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5.1명이 사망했지만 2010년 76명, 2012년 68.1명, 2014년에는 62.7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개발지수 2016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현재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함께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 가상화폐라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는 화폐인데 실제 화폐의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유럽 각 지역에 폭우가 이어져서 5명의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또 미국 소식으로는 10년 만에 미국인의 사망률이 올랐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중국 투자자들 국제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세력이 커져서요.
네.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이어서 이 전자화폐까지 투기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 사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최근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6%나 크게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비트코인이 뭔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코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동전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실제 돈은 아니죠?
네, 돈은 돈인데요.
예.
일단은 뭐 실물로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는 화폐면서 또 거래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주고받는 그런 형식의 돈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상에서만 거래되는
예.
것이죠. 2009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와중에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로 탄생을 했고요.
네.
중앙은행 같은 발행기관이 없이 개인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인터넷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는데요. 주요 국가에서는 이 비트코인 거래를 공식적인 경제 활동으로 승인하는 사례가 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인들이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최근 들어서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세계 각국의 주식 시장하고 이 미국, 호주 등의 부동산 시장, 또 이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미 이익을 충분히 본 중국 투자자들이 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데다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거란 전망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 중국 시장에 이 신규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이 단기 자금 규모가 상당해서 최근 이 비트코인 신규 등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거군요, 비트코인이.
네.
이렇게 그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예, 중국 당국의 이 자본 통제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예.
중국에서 이 개인 간 금융사기 사건이 성행하고 있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눈을 피해서 이 해외 밀반출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 역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인기가 많아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국제시세보다 돈을 비싸게 내야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데요.
예.
비트코이니티라고 이 비트코인 산업을 조사하는 기관에 따르면은요, 현재 이 중국 위안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달러 가격보다 7.2%가 더 비쌉니다.
국제 시세보다 비싸면서도 이 비싼 값을 주고도 계속 사들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중국인들이 큰 돈을 들이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주요 요인인데요.
네.
금융기법 컨설팅 업체인 카프로나시아 측은요. 중국 투자자들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자신들의 이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이 비트코인도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이걸 많이 사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비트코인 정보업체인 블록체인.info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현재 537.28달러로 일주일 만에 20%가 훨씬 넘게 뛰었는데요.
예.
지난 주말 이후 계속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한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퍼져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일주일 새 14억 달러 이상 불어났습니다.
네,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지난 사흘간 계속된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유적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독일 남서부 또 프랑스 중부 지역 일대에서 홍수가 나서 어제 5명이 숨졌습니다.
예.
어제까지 이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는요 주민 3명이 숨졌고요. 프랑스에서도 80대 노인 한 명이 이 주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거의 1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왔는데 물적 피해도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프랑스부터 보면은요, 프랑스 당국이 비상 조치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주택과 차량은 물론이고요,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는 16세기에 지어진 관광 명소인 샹보르 성이 침수됐습니다.
예.
또 프랑스의 센강이 범람해서 봉쇄됐고요, 일드프랑스 주에서는 루앙강의 뚝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독일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독일 남부에서는 이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주민 들이 뭐 지붕 위로 올라가고 구조대가 구출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
레겐강 유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조난당했던 학생 20여 명도 구출됐습니다.
지금 네.
네, 특히 이번 피해가 심한 독일 바이에른주는요, 긴급 재난구조 대책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예, 이렇게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상당한데 도대체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네, 프랑스의 경우 5월 중 강수량이 18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프랑스 루아레 지방에는 평균 6주 동안 내릴 강수량이 최근 3일 새 쏟아진 거죠.
아.
당국이 어제 현재 4미터 수준인 센강 수위가 내일은 5.6미터에 달할 거라고 예보를 했는데요.
네.
수위가 6미터를 넘어서면 주변 전철 지하 노선이 잠기게 됩니다.
예.
이번 폭우는요, 독일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특히 오늘은 6시간 새 1제곱미터 면적에 35리터의 비가 집중되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독일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최근 일본 정부가요, 한국의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국책은행의 공적 금융 지원 문제를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 제기해서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선 분야 회의에서요,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예.
내용은요, 한국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에 거액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세계 단일 시장인 조선업 특성상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업체에 한국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데 이걸
네.
지금 일본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배를 만들고 판매하는 조선업이라는 게 업종 특성상 국제 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단일 시장이죠.
예.
그런데 이 대우조선이라는 기업이요, 한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 조선업체들에게 불공정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적한 이 시장 왜곡이란 말은요, 세계 각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거래를 하지 못하고 특정 업체가 부당한 지원에 힘입어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시장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본 정부가 이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이 시장 원리에 입각한 판단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기업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는 건 이게 특혜다, 시장을 왜곡하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인데요.
네.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예.
한국산업부 관계자가 오늘 VOA와 통화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일본이 회의 시작부터 문건을 돌리면서 한국국채은행의 이 대우조선 해양 지원을 문제 삼았다고 하고요.
예.
이에 대해서 한국은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일본이 추가 질의도 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선업과 관련돼서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그 사례 그 논쟁들이 종종 국가 간에 일어나곤 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
네.
지금 역시 한국과 일본도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뭐 일단은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일본 국토교통성이 다음 회의에서도 공적 지원에 의한 시장 왜곡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요.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경제국 업체들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사망률이 10년 만에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미국인의 사망률과 관련한 예비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인 인구 10만 명당 729명 이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2014년에는 723명이었는데요. 지난 2005년 이후에 미국의 이 사망률이 증가한 게 처음이라고 하네요.
보통 사망률은 뭐 최근 들어서 의료기술이 발달하거나 뭐 과거처럼 전쟁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사망률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게 갑자기 늘어났다는 게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망률이 증가한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총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또 약물 과다와 자살, 또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예.
고혈압,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예.
먼저 약물 과다 복용의 경우 지난 2014년에는 10만 명당 한 14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네.
15명으로 늘었고요. 또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의 경우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 역시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사망률이 10년 만에 이제 올랐다는 건데
네.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오른 게 이게 어떤 일시적인 이유인 건지 아니면 어떤 그 패턴이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걸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나왔습니까?
예, 이 전문가들이요. 정확한 이유를 말하기는 좀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질병통제센터의 파리다 아메드 연구원이요. 미국의 사망률이 10년 만에 증가한 것에 대해서 특이한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그러니까 2016년 통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잠깐 언급하신 대로 사망률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약물 과다나 자살,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미국인의 생활 방식이나 의료보건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미국인들의 의료비가 무려 3조 달러가 되는데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문제가 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뭐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약들
네.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 뭐 의료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 덕분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률이 과거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에는요. 영아 사망률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사망률도 당시는 10만 명당 1,446명이었으니까 지금보다 뭐 거의 두 배나 높았죠.
예. 지금 저희들이 미국의 사망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인종이라든가 지역별 또 연령별로 사망률에 좀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CDC 보고서는요, 예비 보고서인데 예. 질병 원인에 따른 사망률만 공개됐고요.
예.
오는 12월에 이 성별과 인종 또 지역과 나이에 따른 사망률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지난해 사망률 증가 원인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평안남도는 내일 오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끼면서 흐려지겠습니다. 평양은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안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6도,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역시 많아집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5도, 수풍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황해도 역시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는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8도, 용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4도, 사리온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릅니다. 장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6도고요. 원산 아침 기온이 18도, 비교적 높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도 역시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평강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다가 성진을 제외하고는 오후 들어 모두 구름이 끼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1도, 옹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의 양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2.5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는 조금 낮습니다. 1m 내외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전 세계 우방국들이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북한의 중대 위협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불안정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금융거래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거래를 감추기 위해 국영금융기관과 위장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미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제3국의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유엔에 시리아 봉쇄지역의 공중지원 방식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세 나라는 시리아 정부가 국제사회와 지역 열강들이 동의한 시한인 어제까지 고립된 시리아 주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다라야 지역 주민 4천여 명은 지난 2012년부터 내전에 따른 봉쇄로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 차량이 어제 다라야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소량의 의약품만 전달됐을 뿐 식량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내일 회의를 소집하고 시리아 봉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중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수많은 시리아인들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의회가 오늘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투르크인에 의해 살해된 아르메니아인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족의 후예국가인 터키는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일 독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양국 간 외교, 경제, 정치, 군사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전쟁 중이던 지난 1915년과 1917년 사이 150만 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인 수십만 명이 사망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집단 학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독일 이외에 약 20개 나라가 아르메니아 사건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이슬람교의 최대 행사인 하지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자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슬람교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하지 행사 도중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지 기간에는 무려 2,42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행사에 참석했던 이란인도 400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이드 오하디 이란 성지순례기구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행동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하디 의장은 사우디 측이 순례자들을 위해 이란이 요구해온 이동진료소 규모를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이후 이란은 사우디 측에 추가 안전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주 예정된 2차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국제언론단체가 필리핀 내 언론인 살해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필리핀 차기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인들이 살해되는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라며 다른 언론인들도 그렇게 행동하면 암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는 재판 이외 처형을 명백히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필리핀을 언론인들의 대량 학살 현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언론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지난 20년 동안 거의 200명의 기자들이 살해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지역에 이번 주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물살에 휩쓸리고 주민들은 주택 지붕 위로 긴급히 피신했습니다.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인 바바리아 마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1명이 숨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과 강물의 수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보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